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이가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본래 사무엘 상, 사무엘 하는 두 권이 아니고 한 권이었어요.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한 권인데 고대 사회에는 이게 두루마리였거든요. 가죽에다 썼어요. 책이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쯤 전에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의 국제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했는데요, 그거 번역하면서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서 1권, 2권 이렇게 나누은 것이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해서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는 사무엘상하를 두 권으로 읽고 있는데, 본래 이게 한 권이에요. 한 권. 한 권이라는 말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주제가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앞부분을 읽고 있지만 이게 잘못하면 나무를 보다가 숲을 보지 못하면 이게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할 때 이게 전체가 한 권이고 한 주제로 계속 흘러가는 이야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무엘상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하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자면 이를테면 사무엘이 중요하고요, 사무엘 뒤에 사울이 등장하고요, 사울 뒤에 다윗이 등장해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까요?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한나 이야기, 뭐 엘리 이야기 읽고 있지만 이거는 사무엘을 소개하기 위한 일종의 엑스트라 조연 배우 같은 거고요.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우는데 사울, 그런데 실격 다윗, 그래 진짜 왕은 누구냐? 다윗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느슨한 부족 공동체를 이루다가 이제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그래서 뭔가 사회가 조금 더 정치적으로 약간 발전 내지는 좀 변화하는 뭐 이런 과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더 중요한 거는 사무엘서가 왜 다윗에게 초점 맞추고 있느냐. 사실 지난번에 룻기도요, 룻기가 룻기여서 룻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룻기를 차근차근 읽어가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다윗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룻기도 실상은 다윗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든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사무엘상이든 이게 다 지금 다윗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엄청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 성경에서 다윗이 중요한데 다윗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창세기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실질적으로 성취해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이게 그냥 하나의 맥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 그게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 가지 언약을, 약속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불임이었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데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큰 민족 되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게 두 번째. 그리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 이게 세 가지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고스란히 재확인이 돼요. 재확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이삭에게 재확인,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야곱에게 재확인.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떤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가나안에 심으시고,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고 하는 그 작정을 펼쳐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에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봐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엄청난 민족이 된 거예요. 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민족이 됐어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사람들을 시내산 아래에 머물게 하시면서 성막 지으시고 그 성막에 거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소유된 공동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요단을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에 심으시고 다 지파별로 딱 나눠주셔서 기업을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요, 이루어는 졌는데 부실하기가 그지가 없었어요. 이를테면 많은 민족이 된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많은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막은 지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기를 우습게 알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은 거예요. 성막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보는 것처럼 실로의 성막이 있는데 완전히 말도 못할 정도로 이게 타락하고 완전히 제사장이 온갖 죄를 짓는데 앞장서고, 그리고 여하튼 예배를 드려도 엘가나 수준의 예배를 드리는 만 사람만 해도 엄청난 참 사람이다 하고 말할 정도로 예배가 다 무너진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사사기 묵상할 때 사사기 제일 뒷부분에 베들레헴 임지를 떠나서 밥벌이 하러 다니는 레위인 이야기, 아니면 첩질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 뭐 그런 이야기, 사사기 뒷부분에 두 명의 레위인이 나왔는데 그게요,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깊이 병들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그러니 예배가 무너진 거죠. 예배가 무너졌어요. 공동체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게 말도 안 될 그런 수준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다 차지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사사기에서 본 것처럼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았어요. 이방인과의 싸움에 부르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 이게 첩질하는 레위인의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40만 명이 모이죠.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늘 이방인의 침략을 받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언약에 따르는 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그 복을 누리게 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방치되어 있던, 버려져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예배자였을 뿐만 아니라 예배 조직을 다 완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물론 그거는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네 후손이 할 일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못하기는 했지만, 하여튼 다윗은 예배자가 되어 본인이 예배자였고 다른 사람을 예배하는 자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을 잘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사실 누리지 못했던 평강, 그런 안식, 적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만든 왕이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런데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거 쉽지 않아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성도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어보기 좀 미안한가요? 눈을 보고 물어봐야 돼요. 눈을 딱 보고 성도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눈빛을 피하는 분은 잘 못 믿는 분이거나 아니면 조금 창피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요, 자주 흔들립니다. 인생의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요, 이게 한참 기다렸는데도 안 되니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 데리고 이스마엘 낳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히 불가능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생식기 끝을 잘라버리게 하세요. 할례가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식 능력 아니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10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완전히 불가능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이삭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네 능력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뭐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아이고, 그 믿음 배우는데 시간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만 정말 그거를 믿고 기다리고 그거를 경험할 때는요, 인생에 시험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줄도 알고 자기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도 뭐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속이 얼마나 상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속이 많이 상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데요,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변덕이 죽을 듯하고,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이 언약이 늘 위태로워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아니고 바알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초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바알은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하는 풍요신이었거든요. 그러니 뭔가 거룩함을 말씀하시고 삶의 변화를 말씀하시고 헌신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조금 부담스러운데, 바알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바알은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다 바알 따라갔어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고, 자기 생각대로 산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처럼 위험한 게, 위험한 일이 없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을 거냐, 이거를 늘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뭔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았던 사람보다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뭔가 경건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제대로 응답하기보다는 정말 병들고 타락하고 어두워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시편 12편 8절을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 도다. 정말 그런 상황, 사사시대가 그런 상황이고 사무엘상을 기록하던 시대가 그런 상황이고 어쩌면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 2022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 5장 30절 보시면 5장 30절 31절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그런데 내 백성은 이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고 어쩌면 우리 시대인지 모르죠. 사사기나 룻기나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사무엘상을 보면 세상이나 교회 안에 어떤 소망을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둠이 깊이 배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엊그제 묵상했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날마다 한번 차근차근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읽으신 분은 사무엘상 3장 1절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 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 앞부분에 2장 2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권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어떻게 네 자식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이런 식으로 그 악한 일을 하는데도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아주 혹독하게 책망해서 혹독하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책망하는 말은 길게 나와 있는데요, 그 말을 들었던 엘리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요, 엄밀하게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항상 살아계시고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다만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쇠기의 경일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를 잘 듣는 것 중요하고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가나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거 엄청 중요한 일이지, 그냥 예배당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게 좋은 신앙이냐? 아니고, 사실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목하기 위한 것이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예배의 모든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요. 이 종교적 의식으로서 예배가 마치고 난 뒤에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래서 예배는 의식으로서 예배가 있고 삶으로서 예배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예배는 끝나는 게 아니죠. 예배는 우리 이 축도 마치고 송영하고 딱 끝나면 그게 끝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삶의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들었던 말씀, 내 가운데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할 거냐, 이게 이제 새로운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교회가 병이 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병이 들면 실로 성막 같은 거죠. 제사장도 타락, 그리고 거기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뭔가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기 삶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특별한 기대와 소망이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 정도만 돼도 그게 어디냐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의 영적 수준이, 교회가 병이 들면 교회의 영적 수준이 계속 낮아져요. 지난 주일에 제가 엘가나 수준은 넘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도 중요하고 수요 기도회도 중요하다 그랬더니 수요일이에요, 평소에 오던 분은 거의 두 배가 오셨어요. 대박이었어요. 완전히 제가 놀랐어요. 속으로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정말 훌륭하십니다. 훌륭하다는 말 하라 그랬는데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수욕이 돼 안 온 거예요. 뭔가 칭찬을 하니까 양심이 꺼리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종류의 양심은 지키려고 하면서 수요예배 빼먹는 성도로 살아가는 거는 그거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엄청 양심적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자기 양심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은 안 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제가 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수요일에 잘 안 와요. 제가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엄청 많이 왔더만 이러는데 제 성에는 차지도 않아요. 평소에 너무 안 와가지고 두 배 왔어도 막 별 없었거든요. 아, 그래도 뭐 좋게 고맙게는 하더라고요. 설교할 때 그런 말씀드렸더니 또 많이 오셔가지고. 여튼, 이게 교회가 병이 들고 교회가 타락하면 영적인 수준이 계속 낮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인데 교회는 안 와. 이게 좀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할 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심지어 식사기도도 안 하는 그런 성도들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정말 우리가 좀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실로 성막은 멀쩡한 것처럼 보여도 그 실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정말 더럽고 부패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 일에 홈리와 비누하스 같은 제사장이 앞장서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책망하셔도 들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겠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저기 쳐들어오니까 전쟁터에 나갔어요. 아벡에서 싸웠는데 제가 어제 공지에서 아벡 보여드렸죠. 물론 그게 좀 더 큰 넓은 들판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여튼 그게 아주 중요한 그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그 아벡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첫 번 싸움에서 4천 명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패배한 거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적과 싸웠는데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다시 이길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사무엘상 4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지금 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뭐냐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가 되는 지성소에 놓여져 있는 그래서 아무나 접촉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 어제 읽었던 본문의 4장 4절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이게 요 언약궤를 얼마나 귀하게 표현한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군대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그룹 사이에 계신 이 언약궤 뚜껑이 이게 천사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천사의 이름이 그룹이에요. 신천지가 말하는 그룹 아니고 신천지는 이거를 이게 한글로 그룹인데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케루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한글로 그룹하고 영어 외에 GROUP 그 그룹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신천지가 이거를요 그 그룹으로 재밌죠. 신천지는 늘 개역 한글 성경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 수준으로 다 성경을 읽고 이 그룹은 그 영어 그룹이 아니고 케루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를테면 이집트라는 것을 애굽이라는 말로 쓰는 것처럼 우리 프랑스를 불란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한글로 써놓은 거예요. 이게 영어 그룹이 아니고 이거 케루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그룹이라고 천사의 이름이에요. 천사 이름. 그래서 이 언약궤 뚜껑을 이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겠다. 그래서 언약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성경 기자는 이 언약궤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거의 주술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언약궤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 언약궤 가져오자. 그래가지고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그 높으신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타락한 제사장인데 그 언약궤 곁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겠느냐고요. 처음 전쟁에서는 4천 명이 죽었는데요. 언약궤 들고 와가지고 언약궤 내세워서 나간 전쟁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죽었다 그럽니다. 거대한 살육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제사장도 죽고요. 언약궤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뺏겼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주술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술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지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에요. 주술이 뭐냐면 주술이라는 거는요 사람의 종교적인 행위 그게 기도든 아니면 헌금을 내는 것이든 기타 등등 다른 뭐 금기를 지키는 것이든 어떤 일이든 사람이 자기 행위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존재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주술입니다. 초자연적인 존재 신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주술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그 초자연적인 존재를 이용하려는 거죠. 그래서 재난을 면하고 복을 가져오도록 하는 거예요. 신을 달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신을 달래가지고 나한테 화를 주지 않도록 재난을 주지 않도록 그 신을 달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이 나한테 복을 주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술 그거를 주술이라고 하는 신앙은 주술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에서는 누가 변해야 될까요? 신앙에서는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주술에서는 누가 변하는 걸까요? 주술에서는 신이 바뀌어야 돼요. 주술에서 그 신이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신이 좋은 신인 거죠.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욕심을 이루어주고 내 꿈을 이루어주는 신이 좋은 신이에요. 그래서 주술적인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꽤 많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주는 복을 나한테는 안 줬느냐. 아니 여기 가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왜 물이 없느냐. 어제는 줬는데 왜 오늘은 안 주느냐. 늘 하나님이 문제인 거예요. 주술적인 신앙에서는. 주술적인 신앙에서는 예배자가 누구냐 질문하지 않아요. 혹시 무당 찾아가 본 분 계세요? 무당 찾아가면 네가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냐 이런 거 질문하지 않습니다. 복채를 얼마나 많이 가져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술적인 신앙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가 어떤 사람이냐 질문하죠. 네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질문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가 병이 들면 신앙이 주술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꿈을 펼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 그리고 그렇게 소원을 이루었을 때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경외할 만한 하나님이냐. 그렇게 자기 소원을 이룬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쌀쌀 받들어 사느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 간증하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예수 믿어 복받았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병이 들고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우리 삶을 고치시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성공한 기독교인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출세한 기독교인, 돈 많이 번 기독교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신분을 가진 기독교인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독교인들, 그 참 우리가 우리도 참 우리 애들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기독교인인데요.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부럽기는 하지만 존경할 만하지는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깊은 병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고 싶은 거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더 비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언약궤 뺏기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어두운 시절에, 이렇게 어두운 시절에 오늘 본문 보시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나와요. 비느하스의 아내. 오늘 본문 19절 보시면 19절 이 며느리,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때가 가까웠는데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이게 애가 나와요. 그러면서 해산하면 죽은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데 20절 보시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왜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고대 사회에는요, 아들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이 여자의 가장 큰 사명이었어요. 다 죽고 자기도 죽어가지만 마지막으로 이 여인을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네가 그래도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21절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름이 뭔지도 모르지만 여기 비느하스 아내 이야기, 그리고 비느하스 아내가 고백한 이가봇, 이건 고백이라기보다 일종의 중얼거림이에요. 중얼거림. 비느하스의 아내는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았던 거예요. 비느하스의 아내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다. 그런데 그 임재의 표지 언약궤를 뺏겼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거룩한 공동체를 떠났다는 거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탄식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 아내가요,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여인이었던 거죠. 남편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했을까요? 제사장이라고 시집을 왔는데 타락한 제사장이에요. 말도 못할 만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 실로 성막은 거의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인 거죠. 그러니 그곳에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살아가면서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느냐고요. 온갖 고약한 짓을 하는 그 남편과 함께 살면서, 고약한 남편하고 사는 여종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군요. 우리 교회는 고약한 남편이랑 사는 여종. 여러분, 가끔씩 고약한 남편하고 사는 여종들이 있어요. 비느하스의 아내가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여인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는 여인인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어가는 자기를 향해서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걱정하지만 이 아들, 그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 타락한 실로 성막 안에서 정말 눈물로 지샜던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가끔씩 늘 궁금한 것이, 실로 성막같이 타락한 곳에서 누가 사무엘을 길렀으면 누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성기는 법을 가르쳐 줬을까? 저는 늘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보면 이 비느하스의 아내 같은 여인이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여인은 자기 남편 죽고 자기 시아버지 죽고 언약궤 뺏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 출산하는 중에 죽어가면서 이 여인이 더 마음 아파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난 이게 더 무서운 거다. 이게 지금 중얼거리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병이 들어가지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눈물 흘리는 것 외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더 뒤덮고 있는 어둠이 너무 짙어가지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도 들으시고요, 그곳에서도 사무엘 길러내시고요. 비나스의 아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는지를 하나님이 주목하시면서 비나스는 이름도 없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죽어가면서 이가봇 했던 그 고백이 이 여인 안에 얼마나 목마름 때문에 나타난 고백인지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죠. 우리가 병든 교회, 타락한 교회 안에서 신음함에 탄식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주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둡고요. 세상이 어둡고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믿을 만한 영적 지도자도 없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교회 안에 일하세요. 사무엘서에는 앞부분에 사무엘 나오지만 사울, 다윗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패한 실로 성막에서 사무엘 길러내신 하나님이 예선 탈락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선 탈락한 다윗.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집에 가서 아들 다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요. 다윗은 예선 탈락. 너무 어려가지고 이세가 사무엘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선 탈락에서 양지키고 있는 막내 아이, 요 아들 더 없느냐? 우리 조그마한 막내 꼬맹이, 그냥 뭐 이렇게 내세울 수도 없어서 그냥 예선 탈락시켜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 다윗, 하나님이 길러내셔서, 사무엘서에서 제일 긴 분량은요, 다윗이 고생하는 이야기예요. 왕이 되기 전에 누명 쓰고 쫓겨다니면서 고생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제일 길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다윗 안에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불안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고 고군분투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부여잡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고 우리가 연약해서 흔들릴 때가 있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버텨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약삭 빠른 사람은 베들레헴 흉년 드니까 살기 좋은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먼지 풀풀 날리는 그 땅에서 버티고 지키는 보아스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세상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억울하고 원통해서 싸우고 머리채 집어뜯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렇지만 한나처럼 억울하고 원통한 그 분노를 품고 주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시대에 교회가 정말 깊이 병이 들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지만 목사인 제가 볼 때도 한국교회가 너무 깊이 병들어가지고 이걸 뭐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내가 설교나 똑바로 하자. 그러면 듣는 분들 중에 뭔가 하나님께 좀 응답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생겨날 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요. 너무 위태로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줄기차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사무엘서는요. 사무엘상, 사무엘하가요. 한 책이라 그랬잖아요. 찬송에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요. 그래서 한나가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찬송이 나와요. 한나의 찬송. 그리고 저 사무엘 하로 가면 22장, 23장까지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제 부록이 붙어 있어요. 딱 읽어보면 사무엘 하는 부터 읽어보면 제일 뒤에는 아 이게 부록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딱 등장하는 것이요. 이게 다윗의 찬송이에요. 그런데요. 아주 재밌어요. 사무엘상 2장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랍니까?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사무엘상 2장 10절이에요. 한나의 찬송이에요. 한나의 찬송은 마지막 구절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가 저 찬송 부를 때는 왕이 없었어요. 한나가 저 찬송 부를 때는 왕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사무엘하 22장 5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왕의 정체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니까. 왕의 정체가 뭐예요? 다윗과 그 후손이에요. 비슷하죠.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0절 한나의 마지막 찬송에도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 뿔이라는 거는요, 힘과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권위를 높여주실 거다. 한나의 찬송과 다윗의 찬송이 서로 호응, 호응, 호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암울하던 시절, 그 타락하고 병든 그런 실로 성막에서 어떻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셔가지고 다윗같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을 일으키시는가. 그래서 이 타락하고 어그러진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사무엘서라고요.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고 어그러진 질서 속에 살고 있어가지고 힘이 들 때가 있고 정말 지칠 때가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도대체 뭐가 돼, 어떤 일이 뭐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낙심이 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중에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가봇, 이가봇, 그때는 이가봇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기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가봇 탄식하며 중얼거리며 죽어가는 비나스의 아내를 주목하시고 그 비나스의 아내가 얼마나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는가.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언약궤를 뺏어갔는데요. 다곤이 그 언약궤 앞에 절을 해요. 이제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세상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세요. 승리하시는 주님 편에 서서 그 주님의 영광 주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